제11장 이기는 자들.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며 또한 그분의 오늘날의 길 역시 그 목적과 일치함을 인정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은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을 통해 가장 완전한 발전과 나타남을 얻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자유스러운 통로를 얻는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의 각 특징, 곧 주 예수님의 모든 진실한 특성이 이 땅에서 그분의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하늘에 속한 세 사람을 보고도 이 표준보다 더 낮은 광경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위의 광경을 실제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의 상황이 사람들로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하게 하며 그 가운데 세상의 각종 병폐와 연약함을 나타낸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독교의 일은 다만 얼마의 복음과 사회복지만을 남기는 데까지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로 하여금 우려케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밖에도 이 일에 대하여 양심 안에 조금의 불안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우리 앞에 제시해 놓은 것이 행할 수 있는 것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이 요한의 사역에까지 돌아와 이 사역의 특별한 성질을 다시 한번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일이 원래는 지방교회 중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각 지방교회마다 그 몸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하나의 몸을 진실되고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이지 결코 많은 다른 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뜻이며 또한 교회의 기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교회가 실패함으로 인해 주님 자신이 하늘 위에서부터 다시 말씀하심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압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교회와 교회들에 관한 새로운 주석들을 주시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두 장 안에서 주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그분의 교회로 하여금 더 전진된 신성한 공급을 보게 합니다. 나는 일곱 서신 마지막에 있는 주님이 주신 약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대한 요한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부패하고 쇠퇴한 광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기는 자가 될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이기는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사람들이 한 무리의 비범하거나 특별히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을 얻도록 정해진 자들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다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함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때 다 정상 이하였습니다. 영원 과거 안에서 하나님께는 하나의 확정적인 계획, 즉 그분이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곧 그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것을 위해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더 전진했거나 혹은 바울과는 다른 계시를 얻는 어떤 전기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상에서 더 지나지 않으며 또한 특별히 자랑할 만한 우수한 점도 없습니다. 요한의 저서에서 이김은 개인의 이김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이기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성결도 아닙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김은 어떤 특정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서서 하나님을 위해 권익을 쟁취하는 이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거절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받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반드시 힘을 다해 자신이 어떤 방면들에서 엄격해야 하지만 어떤 일들은 희망이 없는 것들이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다. 이것은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이며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상황을 개선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환경의 곤란함을 당해서 그것이 진실된 것이든 가상적인 것이든 어떻게 극복할지를 모를 때 우리는 아주 쉽게 위축되어 우리의 그 특별한 상황은 회복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는 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기는 자는 그들의 생명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분임을 다시 확정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준은 변함없으며 그분은 여전히 오늘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얻으시고 마지막에는 하늘에 속한 성을 얻으려는 뜻을 정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교회 전체가 해야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서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이기고 하늘에 속한 분께 충성을 지키고 입장에 바로 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김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의 범위가 오늘날 실패한 교회 아니라는 것을 표명합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 권익을 쟁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분은 우리 각 사람과 관계되는데, 즉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는 이기는 자가 필요하십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기는 자는 특별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다만 비정상적인 것들이 없을 따름이며 이것이 그들과 다른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준을 지켰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몸의 하늘에 속한 부름과 교회의 영적 전쟁을 인식함으로 마치 하나님의 손에 있는 도구와 같이 되며 사탄을 그의 보좌로부터 쫓아냅니다. 그들은 교회를 대표해서 자신을 예비하고 교회를 위해서 싸웁니다. 그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신을 위하지 않고 몸을 위합니다. 그들은 예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예비된 신부로 보십니다. 그들은 마치 횃불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기는 자가 받은 것을 온 교회 역시 받게 됩니다. 너희 청년들아, 구약의 세 권, 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리스도인의 체험과 꼭 평행적인 것으로 에베소서 중에 좌, 행, 참에 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구원을 입어 애굽에서 벗어나 변치 않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짐을 말합니다. 레위기는 피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십자가를 통해 성별되게 행하는 기초를 세웠습니다. 민수기는 싸움을 위하여 그들을 질서 있게 안배하는데 그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는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데 1장 3절은 아론이 이스라엘 중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레위기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주님이 마치 그분의 자녀들을 평가하시며 어떤 사람들이 그분께 가장 가치가 있는가를 보시는 듯함을 봅니다. 이것은 바로 서원의 예를 말하는 한 단락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첫 단락과 출애굽기 30장이 말하는 각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한 단락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각 사람에 대한 명령이었으며 각 사람은 모두가 동일한 속전, 곧 반세겔의 은을 드렸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27장에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바치는가의 문제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의 정한 값은 이어서 곧 각종 속전세계를 수를 열거하는데 이것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떠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데 심지어 어린아이와 갓난아이까지도 값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20세 이상의 이 무리는 가장 높은 값인가를 물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민수기의 처음 시작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20세 이상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뜻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싸움에 적합한가 아닌가에 근거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다만 하나의 서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특별히 정하신 값이 있습니다.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개인이 성결한 것도 좋은 것이고 주님을 위해 많은 유용한 일을 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위한 싸움에 참여하여 그분의 원수를 쫓아내고 그분의 백성을 이끌어 그분 안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게 하고 누리게 하는 데 적합한가입니다. 여호와는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한 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물론 구약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나이 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전쟁을 위한 그들 육신의 힘이 끊임없이 쇠퇴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즉각 신약에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일몰이 없고 힘이 쇠퇴해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갈렙은 민수기에서의 진정한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만약 완전히 주님을 따른다면 그와 같이 그렇게 80세 때에도 싸우는 힘이 여전히 40세 때와 같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요한이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가한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고 말합니다. 청년들은 천성적으로 활력이 가득합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힘과 그 열매를 인정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의 서신의 수신자를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로 분류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레위기의 분류와 다릅니다. 그는 영적인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이미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다고 말하고 영적인 전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한다고 말하며 영적인 아비들에게는 그들이 이미 갓난아이와 어린아이 및 싸우는 성인의 단계를 거치면서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축적되어 태초부터 계신 이에 대하여 풍만하고 완전한 인식이 있게 되었다고 편지합니다. 오늘날 싸움을 면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연령은 없습니다. 참으로 여기에는 성숙이 더딘 그리스도인이 있어서도 안 되고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퇴직하는 연령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역사의 길고 짧음을 막론하고 우리 각 사람은 반드시 오늘 성소에서의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를 자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분이 정하신 값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은 우리 개인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 대한 그분의 성소에서의 가치는 우리의 영적인 힘의 척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령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가치는 30이나 50세겔보다 높을 수 있을 뿐 15세겔이 될 수 없습니다. 아, 우리 각 사람에게 갈렙의 싸우는 영이 다 있기 원합니다.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요셉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이미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요한이 말하는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생 동안 보혈이 필요 없는 데까지 자라는 시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이기는 자에게 첫 번째 요구되는 병기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12장에서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를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해줍니다.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는 기초는 언제나 보혈입니다. 지금까지 피가 필요 없는 정도에까지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은 살인자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그는 사람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특별한 일은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히 형제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주님은 제사장과 중보이십니다. 하늘이 사탄의 일을 알고 있으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주야로 우리를 참소하는데 그의 참소는 우리의 양심을 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와 싸우는데 가장 힘겹다고 느끼는 점입니다. 그의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여 내가 하나님께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싶게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소망이 없는 실패자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라고 자책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원수의 참소를 받아들이고 이를 변박할 방법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를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참으로 승리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이키지 않고 그의 참소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게 되며 결국 그와 싸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양심은 아주 귀한 것이지만 계속해서 내게는 하나도 옳은 것이 없어 내게 합당한 면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마치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역사보다 더 악한 것 같은 정도에 이르도록 죄를 자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이런 착각을 만드는 것임을 압니다. 보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주여, 나는 하나도 옳은 면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그분의 보혈로 돌이켜서 그러나 주여, 나는 당신 안에 거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무 연고 없이 우리를 참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죄를 지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이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참소에 대한 대답입니다. 죄에 필요한 것은 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는 참소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만약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요한은 이것이 참소자를 위해 큰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서 그분을 향해 우리의 죄를 인정하면 피는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게 되고 사탄의 모든 참소는 모두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변호자를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제사장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신의 좋은 행위를 자랑하거나 우리의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으로 사탄에게 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단일하게 피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호위하기에 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호위입니다. 우리의 간증하는 말은 우리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간증하는 것이지 단지 사람들을 향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가 가까움,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사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짐, 이 모두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선포해야 할 뿐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게도 확실히 하나님은 왕이시며 그분의 아들은 이기는 자이시고 사탄은 실패했으며 이 세상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적이고 신성한 사실이며 우리가 공격하는 날카로운 화살입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사실에 대한 이런 선포입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말은 심지어 음부의 문을 요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주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원수에 대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때 이런 간증은 기도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는 양면이 있습니다. 한 면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한 면은 산을 향한 것입니다. 이 산더러 들리어 하며 우리는 사탄에게 너는 여기를 떠나라 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앉은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이 상황에 대응했지만 우리는 오늘날 아마 기도 집회를 열었을지 모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또한 보혈이 효력 있음을 믿으며 간증의 말을 해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분위기에 억눌려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탄을 향하여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전갈과 원수의 모든 권세를 밟는 권세를 이미 주셨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런 후에 기도하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오늘날 복음의 교리는 지나치게 주의하지만 사실을 그다지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없으면 우리는 간증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갈보리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 곧 이 사실에 관한 소식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실은 이 땅에서 이미 2000년이 되어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혈과 분명한 간증의 말을 주셨고 우리로 이 두 가지를 사용하여 대적을 대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기는 자들은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들이라는 사람과 그들이 이룬 것을 모두 제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이 점을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의 일로 하나님께 도전하며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만 이제는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어 이기는 자를 말하는데 마치 이 도전에 대한 응전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습니다.